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변방의 땅, 동산이 아니라 버려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밖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키웁니다. 그 아들이 아벨과 가인이죠.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녀들은 사이좋게 죄 없이 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와 인류 최초의 친형제에게 살해를 당하는 아픔의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결국 이 가정,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가인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은 상처만 낳는 슬픔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싶지 않은 슬프고 부끄러운 역사였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죄라는 것은 유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인류에게까지 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면 사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좀 덮어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굳이 가인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든 것은 가인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물론 가인처럼 극단적인 선택은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영적 가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또 이웃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덮어두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 영적 가인의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적 가인을 깨어내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인을 넘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곳에서 자손을 낳았죠. 그들의 이름은 각각 가인과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은 히브리어 카나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인데 아담이 자신의 아들을 얻었다, 첫 아들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듯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히브리어 헤벨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는 숨결,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벨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둘 다 장성하게 되었고 각기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장성을 하였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산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아벨의 제사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은 가인의 제사는 오히려 받지를 않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의 안색이 바뀔 정도로 분노하죠. 본인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작 제사 한 번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면 사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지요. 결국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는 제사를 다시 드릴 생각보다는 곧바로 동생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분노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넘어서 범죄를 계획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악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아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아서 들로 유인을 합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원흉은 누구입니까?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제사를 원하였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벨입니까? 그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았을 뿐이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가인은 아벨과 달리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제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이 아닌 아벨에게 터뜨린 것이죠. 살인이라는 행위로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인을 악한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는 왜 악인이 되었습니까?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아담의 아들이었지만 가인은 분노에 엮여 악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인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분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분노는 쉽게 죄로 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노는 쉽게 죄로 변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인은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참한 사건으로 일으킨 장본인이 되게 되죠. 어느 정도의 사건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피를 묻히게 되는 사건에까지 치닫게 됩니다. 더불어 이 사건은 가인과 아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는 동생 아벨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의 관계도 사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부모가 동생을 죽인 형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겠지만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불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저주를 받습니다. 가족과 함께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가정은 파국에 치닫게 됩니다. 이 일을 자초한 원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가 악으로 장성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삶에서 분노합니다.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가인만큼은 아니지만 분노를 넘어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냅니다. 어제도 아이들과 한바탕 했습니다.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를 악에까지 끌고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악으로 치닫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악으로 또 상해를 입히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화를 넘어서 죄에 머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분노를 악으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화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잘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가인은 분노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바로 아벨에게 푼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 5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에게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가인을 달래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원인을 짚어주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지금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 특별히 아벨을 향한 분노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귀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이러한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조차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게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될 때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잘 숨어서 이렇게 조용히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였죠. 특히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그 변화는 눈에 띄도록 드러났습니다. 왕자에 대한 욕망과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분노로 인해서 사울왕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막히게 되죠. 성경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단적인 방법도 취하게 되는데요. 다 함께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참 딱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사울왕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게 이방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왕은 타락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악의 고리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 생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계속해서 죄의 쳇바퀴를 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듣는 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 그 귀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놓이고 심겨져서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녹아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노는 우리의 죄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죄의 사슬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이 이런 불행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했을까요? 위의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가인이 과연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따져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라. 하나님께 분노하라. 예, 너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원망했어야만 했습니다. 분노한다면, 내가 화를 낸다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분노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인의 상황에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바로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아벨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제사를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려면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이 안 받은 게 아니죠. 그는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졌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생과 사, 화와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노할 만한 고난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원망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따져도 하나님께 따져야 되고, 원망을 해도 먼저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됩니다. 화를 내도 하나님께 화를 내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신 원인 제공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여러 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가 많은 편이죠. 그리고 다윗의 시를 보시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도 참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항변하는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윗의 탄원시, 탄식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지어 다윗은 분노를 담아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제가 몇 편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원망하고 있고요. 시편 13편 1절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44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내시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우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땅을 치십시오. 가인처럼 어리석게 다른 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늦는 회개는 없습니다. 앞의 방법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것, 잘못을 저지르기 일입니다.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늦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원망함으로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한 부모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끊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회사 선후배들과 함께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화가에 분노에 사슬에 엮여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노로 인해 사람들과 틀어지게 되고 이러한 인간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과의 소통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불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합왕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합왕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힐 만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대언자였던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소유로 많은 포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간교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고 나봇을 모함하여서 포도원을 빼앗아 나중에 아합 왕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그의 손에는 무관이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후손들을 쓸어버릴 것과 완전히 진멸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악한 왕 아합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입니다. 금식도 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다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의 회개를 눈여겨보셨습니다. 비록 그가 악한 왕,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겸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생명과 왕의 연장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새롭게 평가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이십니다. 악한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으로 내 분노에 휩싸여서 삶의 위기, 심체가 찾아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로 인해 파멸한 가인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고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람에게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다 고백하고 주님께 다 쏟아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분노로 인해 죄 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덕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서 죄에 빠지며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지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짓고 굵은 배로 동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